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평지설교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그런 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아마 이제 이 소위 산상수훈, 뭐 팔복 이거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 또 특히 기독교 윤리학을 하는 이제 분들 가운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같은 경우에도 팔복이라든지 산상수훈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세상의 지혜나 논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듣기에는 참 좋고 멋있는 말이고 뭐 시적이기까지 하고 찬양으로 만들어 불러도 참 어울릴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가난한 게 왜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그저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휑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외로운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은 마음에 뭐 어떤 감정도 없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또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그 순간 잠깐 채워지나 싶었지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 주님께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조차 별로 없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고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고 배척했고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혹은 제자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해서 보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가 아니라 혹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런가 하면은 나이 많아 늙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아직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시던 너무 무력하여서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늙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일까? 이것 또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늘 제 마음 가운데 큰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굳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한 가지 살펴보자면 안나와 시므온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랐던 자들,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던 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너무 부유해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채워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되었던,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었던, 혹은 그것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던,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이 되었던,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되었던.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갈급해하는 것을 친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것입니다. 왜? 그걸 구했으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복 있는 자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웃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배부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죄된 생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감사한 삶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그 다 그렇지만 자존심도 좀 세고 또 고집도 좀 있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도움받고 이런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교 때 좀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두운 밤을 많이 보내고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속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나누어 주었던 그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좀 모자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좀 내가 모든 게 좀 완벽했으면 좋겠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볼 때 그렇게 비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좀 많이 부족하고 볼 때 좀 많이 어설프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기도와 위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좀 그런 편안함과 자유함과 그런 위로가 찾아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평생 살기로 고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격려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았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와닿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은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이 부유해지고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부재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각성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늘 가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